안녕하세요. 역사 채널의 RJ 현입니다. 저번 시간에 위험한 질병으로부터 인류의 생명을 구해준 의사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후편으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아주 오래전 인류가 지구에 출현한 것과 동시에 질병도 지구의 생겨 영원히 끝나지 않을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의학자들이 질병을 정복하기 위한 갖가지 방법을 개발하였지만, 의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질병도 함께 발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없던 질병이 새로 출현하기도 하고, 해결되는 듯 하던 질병이 다시 인류를 괴롭히는 일이 반복되곤 합니다. 질병 없는 세상은 단 한순간도 존재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는 질병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육신의 질병뿐 아니라 현대에는 정신적인 질병도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의학자들이 고통받는 사람들을 질병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평범한 의사는 병든 환자를 고치지만 훌륭한 의사는 병든 사회를 고친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병은 물론 사회 전체에 퍼져 있는 골치 아픈 질병을 고치는 의사가 훌륭한 의사란 뜻이겠죠. 오프닝곡 들으시고 역사 채널 출발합니다. 치명적인 질병으로부터 인류의 목숨을 구해준 위대한 의사들. 이번에는 두창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진 제너의 이야기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두창 또는 마마라 일컬은 병도 바로 천연두입니다. 천연두는 일본식 표기이므로 두창이라 하겠습니다. 이 병은 이집트 문명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데 아마도 인류 초기부터 사람들에게 위협을 준 전염병의 하나였을 겁니다. 중국, 인도, 아라비아, 유럽 등지에서도 두창으로 추정되는 질병이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습니다. 한번 걸렸다 하면 죽거나 온몸에 수많은 흉터를 남기는 끔찍한 질병이 바로 두창입니다. 두창은 전염성이 무척 강해서 옛날에는 무서운 무기로 사용되기도 했는데, 전쟁 때 환자가 사용하던 물건을 적진에 던져놓아 적군에게 질병을 전파시켰습니다. 18세기 말 유럽에서는 두창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었는데, 안타깝게도 10세 이하의 어린이가 많이 죽었습니다. 두창이 사람뿐 아니라 소에게도 생긴다는 것은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사람이 직접 걸리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증상이 심하지만 소에게서 사람으로 전염되면 피부가 빨간색으로 돋아오르기만 할뿐 다른 특별한 증상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영국의 한 시골에 살고 있던 에드워드 제너는 두창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주 친절한 태도로 환자를 치료했고, 어떻게 하면 질병을 고칠 수 있을까를 항상 생각하는 의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문화예술적 소양도 뛰어난 그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동네 아이들이 그의 이름을 부르며 졸졸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두창 예방접종은 천년 무렵 중국인들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두창에 걸린 환자의 고름을 실에 묻힌 뒤 접종받을 사람의 피부를 살짝 긁어서 그 고름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렇게 접종을 받은 사람은 가볍게 두창을 앓고는 곧 회복되었고 면역이 생겨 그 뒤로는 다시 두창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인두접종이라 불렀습니다. 영국인 의사 로버트 서튼은 두창 예방 접종 전에 환자에게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좋은 영양 상태를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는 두창 바이러스를 접종하는 일은 때때로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소위 두창인 우두에 걸렸던 사람은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는 말을 들은 제너는 그 뒤에 우두에 걸렸던 사람들을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우두에 걸린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 몇 년이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그동안 몇몇 우두에 걸린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니 기대한 것처럼 두창에 걸려본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너는 우두에 걸린 사람은 두창에 걸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가끔씩 우두에 걸린 사람을 찾아냈지만 자신의 연구에 응하겠다는 사람을 만나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제너의 가설은 증명된 적이 없으니 혹시 일이 잘못되면 목숨을 잃을지도 모를 일이니까요. 어느 날 62세의 필립이 제너에게 찾아와 제너의 실험에 참여하였습니다. 제너는 필립에게 두창 환자의 상처 부위에서 뽑아낸 액체를 몸에 주사했습니다. 필립의 몸속에 액체가 들어가자 그 부분에 발진이 생겨났고 며칠 동안 점점 커지면서 더 넓은 범위에 일어났습니다. 어깨 부위에는 통증도 느꼈지만 다행히 5일째부터 상태가 나아지기 시작했고 필립은 곧 정상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 실험으로 우두에 걸렸던 사람은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는 제너의 가설이 옳다 한 실험은 오늘날에는 절대로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가설이라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실험을 서슴없이 했는데 제너의 스승인 존 헌터도 그랬습니다. 1767년 헌터는 임질을 일으키는 병균으로 생각되는 물질을 자신의 몸에 주사했습니다. 임질이 매독과는 다른 병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헌터가 주사한 것은 매독균이었고 결국 헌터는 매독에 걸려 죽었습니다. 제너가 우두에 걸린 사람에게 두창 액체를 넣었으나 죽지 않았다는 이 소식이 알려지자 연구에 참여하겠다는 사람은 늘어났지만 확실한 연구 결과를 바로 얻지는 못했습니다. 제너의 다음 계획은 정상인 사람을 우두에 감염시켜 약하게 병을 앓게 하면 두창을 예방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두가 아무리 심하지 않다 해도 스스로 이 병에 걸리겠다는 사람을 찾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1796년 어느 봄날 드디어 자원자가 나타났습니다. 8세이던 핍스 어린이였습니다. 제너는 우두에 걸린 아가씨의 팔에서 정상이 나타난 부위를 채취하여 핍스에게 접종했습니다. 그러자 접종 부위에 작은 발진이 생겼고 열이 나는 등의 정상이 나타났지만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단계 두창 환자에게서 뽑아낸 액체를 이미 우두 접종을 받은 적 있는 핍스의 발에 주사하였습니다. 핍스의 몸에서는 아무런 이상 증세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제너는 핍스에게 두창 환자의 분비물을 주입하는 실험을 수차례 더 반복했지만 핍스는 한 번도 두창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핍스의 몸에 두창에 대한 면역이 생겼던 것입니다. 이것으로 두창 예방 접종법이 발견된 것입니다. 제너는 자신의 우두 접종법을 이용하면 두창에 걸리지 않는다는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제너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수시로 보고하면서 다른 의사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제너는 위대한 발견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려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신성한 사람의 몸에 감히 소의 병원균을 주사할 수는 없다. 우두를 사람에게 접종하면 사람이 소로 변한다. 언뜻 보아스는 제너의 방법이 효과가 있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모르는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모른다. 등의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 그렇지만 제너는 시를 쓰고 플루트를 연주하면서 평화롭게 지냈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공짜로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그리고 핍스가 자라자 제너는 그에게 작은 집을 지어주고 정원에 직접 장미를 심어주었습니다. 제너의 종두법이 발견된 이후 영국에서는 예방접종 반대 협회가 결성되어 그의 업적을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나 제너는 실망하지 않고 더 좋은 예방접종법을 개발하기 위해 연구를 계속 진행했습니다. 제너의 연구 결과에 관심을 가진 학자들도 종두법 연구에 열을 올렸습니다. 1800년에 두창은 다시 한번 유럽에서 위세를 떨쳤지만 제너의 방법대로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은 한 명도 두창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방황하던 영국 정부는 제너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기도 하고 종두법을 보급하기 위한 협회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쟤네 연구 결과에 감명받은 프랑스 황제 나폴레옹은 쟤네 요청을 받아들여 자신이 거느리고 있던 영국 귀족들을 모두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쟤네 종두법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어린이 사망률이 크게 줄어들었고 더 이상 얼굴이 곰보로 변할까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1877년에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환자가 발생한 것을 끝으로 지구상에서는 두창 환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두창은 지구에서 사라진 질병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 한 명을 대상으로 질병을 치료해주고 일단 병이 생긴 다음에야 치료를 시작하는데 제너는 사전에 예방 조치를 하여 집단적으로 발생하는 질병을 막아 공중포근학 발전에 크게 기여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지석영이 두창 예방 접종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을 두창으로부터 구했습니다. 두창은 우리나라에서도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을 모두 죽게 만드는 강력한 전염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두창을 완벽하게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지석영은 일본으로 통역하러 가는 박영선에게 두창에 대해 연구한 책을 사주라고 부탁했습니다. 박영선은 일본에 다녀오면서 종두기감이라는 책을 사주었습니다. 그 책에는 소위 두창을 이용하는 방법에 대해 나와 있었는데 꽤 일리가 있었습니다. 지석영은 부산의 재생의원이라는 일본인이 세운 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곳에서 우두 주사를 놓아 두창을 예방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지 않나 해서 부산으로 떠났습니다. 지석영은 재생의원에서 두달 동안 우두를 사람에게 놓아 두창을 예방하는 종두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 우두주사를 놓는 것은 조선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짓말이라며 믿지를 않았습니다. 지석영은 처남에게 우두주사를 놓아 평생 두창에 걸리지 않게 해주었고, 마을 주민들에게도 우두를 주사했습니다. 사람들은 지석영의 인품을 믿고 기꺼이 예방접종을 받았습니다. 그 뒤로 지석영은 직접 일본으로 가서 두창 예방에 대한 많은 것을 배워왔습니다. 우리나라에 그가 없었다면 두창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을 것입니다. 의학 역사에 이름을 남긴 수많은 의학자들 대부분은 의사로 활약한 사람들인데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학 발전에 획기한 공을 세운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1822년에 태어난 프랑스의 파스테르입니다. 루이 파스테르는 포도주 발효에 대해 연구하는 프랑스 화학자였습니다. 파스테르는 포도주 발효를 연구하다가 포도주를 섭씨 65도에서 68도까지 덮이면 발효를 일으키는 이스트가 죽어서 포도주가 신맛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 방법을 파스테르식 저온 살균법이라 부릅니다. 미국과 스칸디나비아의 낙농업자들이 제일 먼저 파스테르 방식을 이용하여 계략,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이질과 같은 질환을 일으키는 세균들을 죽였습니다. 파스테르식 살균법은 오늘날 우리가 우유를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의 살균법으로 우유와 포도주 산업이 살아났고 파스테르 우유까지 탄생되었습니다. 파스테르의 발견이 가져다 준 이익을 금액으로 따진다면 프로이센과 프랑스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전쟁에 진 프랑스에 요구한 전쟁 배상금과 맞먹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파스테르는 나폴레옹이나 샤를마뉴 대제보다 더 높은 인기를 누렸지만 장티푸스로 두 딸을 잃게 됩니다. 그후 그는 질병에 대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870년대 파스테르는 세균이 질병의 원인임을 밝히려고 노력했고 그 결과 질병을 일으키는 세균 몇 가지를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 발견으로 그는 영웅이 되었고 특히 프랑스에서 열광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어떤 백과사전은 세균설을 모든 시대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의학적 발견이라 적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파스테르에 대한 평가가 달라졌습니다. 파스테르가 어느 날 갑자기 세균설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 몇백 년에 걸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서서히 세균설이 행성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역사가들의 생각입니다. 사실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라고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파스테르가 아니고 세균설만으로는 질병을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세균설을 받아들인 의사들조차도 환자의 치료와 세균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1879년 프랑스의 의학 콩쿠르라는 학술지에서 파스텔의 업적에 대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이긴 하지만 질병 문제는 한 가지도 해결하지 못했다며 우리는 당분간 세균설에 대한 평가를 미뤄야 한다. 과거에 어디에서도 세균을 본적 없고 앞으로 어디에서나 세균을 볼수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균이 질병의 원인이라는 파스텔의 생각은 외과의 혁명을 일으켰을 뿐 아니라 20세기의 의학 혁명 가운데 하나인 항생제의 발견의 토대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의 행동도 변화시켰습니다. 세균이 질병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알게 된 사람들은 화장실을 이용한 뒤 손을 씻었습니다. 세균설이 나오기 전에도 사람들은 청결하게 생활하고자 했는데 공중보건과 간호 분야의 발전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다음에는 청결이라며 깨끗함을 강조하며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은 나쁜 기운이 질병을 일으킨다 생각했기 때문에 청결하게 생활하고자 했습니다. 병이 왜 일어나는지 잘못 알고 있었지만 이런 질병에 대한 오해가 사람들이 청결하게 생활하는데 매우 중요하게 작용했습니다. 파스텔은 연구팀을 만들어 예방접종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1880년대 그들은 닭 콜레라 백신을 개발했고, 1881년에는 열을 가하여 탄저균을 약하게 만드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파스텔은 동물 실험을 통해 예방접종이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으나, 사람에게도 효과가 있을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다 1885년 7월 6일, 루이 파스텔은 산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는 아이를 만났습니다. 9살 난 남자아이 조세프 메스테르는 프랑스 알자스에서 파리에 있는 파스텔의 연구실까지 400km나 되는 먼 길을 떠나왔습니다. 이틀 전 어린 조세프는 광견병에 걸린 개에게 모두 14군데나 심하게 물렸습니다. 파스텔은 알프레드 불피앙과 자크 조제프 크랑세라는 프랑스인 의사 두 사람에게 아이를 보여주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이가 치료를 받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파스텔은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랐습니다. 그는 광견병에 걸린 사람들이 고통을 겪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물의 침으로 옮는 광견병 바이러스는 몇주 만에 신경계를 타고 척수와 뇌를 공격합니다. 광견병에 걸린 사람들은 몸을 심하게 떨고 열이 나며 발작을 일으킵니다. 눈앞에 없는 것을 보는 환각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음식물을 삼킬 때 통증을 느끼고 급기야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어 세상을 떠납니다. 광견병은 미친 개에서 볼수 있는 병으로 물을 마시거나 보기만 해도 공포를 느낀다고 해서 공수병이라고도 합니다. 파스테르와 그의 조수 에밀루는 광견병 치료약을 찾기 위해 3년 남짓 실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파스텔은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느꼈습니다. 이제껏 개몇 마리에게서 백신을 시험해 봤을 뿐 사람에게 시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파스텔과 그의 조수들은 그동안 백신 만들기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은 광견병에 걸린 개들과 광견병 바이러스가 들어있는 침을 모았습니다. 파스텔은 조제프에게 열흘 동안 13번에 걸쳐 약한 것부터 점점 더 강한 백신 주사를 놓았습니다. 그는 백신이 효과가 있기만을 바라면서 애타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기다렸습니다. 조제프가 백신 주사를 맞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파스텔의 연구는 계속 이어질 수도 있고 물거품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 파스텔은 무서운 병을 처음 다루는 풋내기가 아니었습니다. 1877년 양 수천 마리를 떼죽음으로 몰고 간 탄저병이 유럽을 휩쓸었을 때 파스텔은 생명을 구할 방법을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탄저병은 양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파스텔은 실험을 하면서 병균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양에게 약한 병균으로 주사를 놓자 양의 몸에서 병과 잘 싸우는 물질이 생겨났습니다. 처음 양의 몸에 들어간 약한 병균이 바로 백신입니다. 1881년 파스텔은 양한 무리에게서 새로운 탄저병 백신 주사를 놓았습니다. 20일 뒤 파스텔은 백신 주사를 맞은 양들과 맞지 않은 양들에게 모두 독성이 강한 병균을 주사했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지 않은 양들은 모두 죽었지만, 백신 주사를 맞은 양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파스테르는 이 경험을 살려 감염병 백신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실험실에서 그는 감염병이 옮은 토끼의 몸 일부에서 아주 약한 바이러스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물의 몸속에 약한 감염병 바이러스를 넣으면 그 바이러스는 감염병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 몸에 병이 나는 게 아니라 병과 싸우는 항체라는 물질이 생겨났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조제프 메스테르의 치료는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조제프는 살아남았고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파스테르에 대한 칭송이 자자해졌고 환자들이 파리로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1885년 10월부터 1886년 12월까지 파스테르와 그의 동료들은 감염병이 옮았다는 사람들을 2682명이나 치료했고, 그중 98%가 넘는 사람들이 살아남았습니다. 그 이후 파스테르는 불가사리를 연구하는 우크라이나 동물학자 엘리 메치니코프를 파스테르 연구소에 초청하여 후천성 면역을 어떻게 얻게 되는지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 당시 메치니코프는 선천성 면역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는데, 불가사리의 백혈구가 유해한 미생물을 공격하여 잡아먹는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뒤로 여러 가지 효과적인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폐렴과 장티푸스 백신이 만들어졌고, BCG 백신이 개발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계획을 예방하기 위해 아이들에게 BCG를 접종합니다. 그러면 예방접종이 모든 질병의 해결책이었을까요? 죽거나 약해진 세균들을 환자에게 주입하는 예방접종은 환자 스스로 그 세균에 저항하는 힘을 길러주기 위한 것입니다. 1890년 로베르트 코우가 계륵을 예방하기 위해 투베르쿨린을 사용해 보았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뒤 1920년대에 개발된 많은 백신들이 각각 종기, 감기, 인플루엔자, 편도선염, 급체, 코감기, 암 등을 이겨낼 거라 기대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습니다. 일부 백신들은 효과가 있다고 입증되었지만 사람 몸이 스스로 질병을 이겨내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습니다. 미생물로서 다른 미생물의 번식을 막는 물질을 항생물질이라 합니다. 그리고 이 항생물질로 된 약제가 항생제입니다. 페니실린은 과학자들의 전염병 대책 과정에서 역사적인 전환점을 만든 항생물질입니다. 페니실린의 발견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의 하나로 평가됩니다. 영국의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의 업적입니다. 런던 대학에서 미생물학을 전공한 플레밍은 제1차 세계대전 중에는 군의관으로 참전했습니다. 제대한 뒤에 모교의 교수가 되었는데, 그는 일찍부터 항생물질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1922년 어느 날 플레밍은 노란 세균이 증식된 배양 접시를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감기 탓인지 흐르는 콧물을 훌쩍이다. 그만 콧물 한 방울이 배양 접시에 떨어지고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다시 배양 접시를 조사하는데 콧물이 떨어진 부분은 세균이 없이 깨끗했습니다. 콧물 속에 세균은 분해하지만 인체에는 해가 없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이렇게 발견된 물질을 라임 소자임이라 했습니다. 세포 벽을 녹여버리는 효소로 일종의 향균성 물질입니다. 라임 소자임 자체는 약으로 실용성이 없습니다. 하지만 처음으로 세균을 분해하지만 인체에는 해가 없는 물질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몇년 뒤인 1928년 프레밍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한 실험실을 벗어나 휴가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실험실에서 배양 접시에 온갖 종류의 세균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플레밍이 실험을 통해 알아내려고 하는 것은 상처나 입을 통해 감염돼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포도상 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휴가를 마치고 런던의 실험실로 돌아온 플레밍은 오래된 배양 접시들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한 배양 접시에 곰팡이가 쓴 것을 발견했습니다. 뚜껑이 있는 평평한 배양 접시 속에 배양한 세균의 상태를 현미경으로 조사하던 플레밍이 해를 찾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관찰해 보니 푸른 곰팡이 주위에만 세균이 번식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라이소자임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불순물이 들어간 비앙 접시라며 버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플레밍은 그 곰팡이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세균의 집단인 푸른 콜로니를 송이 모양으로 만드는 곰팡이로 사과나 오렌지에도 자주 돋는 페니실륨이라는 곰팡이였습니다. 연구 결과 플레밍은 페니실륨에 세균을 녹이는 매우 강력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곰팡이가 분비하는 액체에 그런 기능이 있었고 그 액체를 추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포도상 구균으로 실험해 봤더니 푸른 곰팡이의 배양물을 800배로 묽게 해도 포도상 구균의 증식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해로운 세균으로도 시험해 봤지만 똑같이 잘 들었습니다. 진화 토끼의 동물 실험에서도 부작용이 없었습니다. 플레밍은 곰팡이의 이름인 페니실륨에서 이 물질의 이름을 페니실린이라 불렀습니다. 페니실린은 동물에게서 독성이 없고 사람의 백혈구에 대해서도 독성이 없었습니다. 환자 몇 사람에게 시험적으로 사용해 봤는데 페니실린의 농도를 너무 낮게 해서 그런지 좋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결과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플레밍에게는 페니실린을 농축하고 약품으로 정제하는 기술이 없었습니다. 또 당시 의학계는 페니실린에 주목하지 않아 플레밍의 연구 논문은 수많은 문헌 속에 파묻히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 행운의 휴가가 가져다 준 발견은 사실 아주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기원전 5세기에 고대 그리스인은 곰팡이를 치료약으로 사용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19세기에는 파스텔을 비롯해 여러 프랑스 과학자가 배양액에 곰팡이가 쓸면 거기에 세균이 자라지 않는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심지어 1897년에는 한 프랑스 의과 대학생이 동물로 페니실린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지만 일찍 죽는 바람에 아무런 명성을 얻지 못했습니다. 플레밍이 페니실린에서 손을 뗀지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1938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병리학자 하워드 플로리는 독일 출생 영국의 생화학자 언스트 체인과 함께 천연 항균성 물질에 관한 과거의 문헌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중 몇 가지는 직접 남이 실험한 결과를 다시 한번 그대로 해보고 확인해 보았습니다. 플레밍이 발견한 라이소자임과 페니실린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푸른 곰팡이의 분비액에서 페니실린을 효율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페니실린을 농축, 정제하는 일에 몰두하여 1940년 마침내 순수한 페니실린 분말을 만들어냈습니다. 쥐 8마리를 연쇄 구균에 감염시키고 17시간 뒤그중 4마리만 페니실린을 주사했더니 주사를 맞은 쥐 4마리는 회복되어 살아났고 나머지 4마리는 전멸했습니다. 이제 페니실린을 대량 생산하는 일만 남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 더 이상의 연구와 개발이 어려워지고 미국으로 건너가 계속 연구를 했습니다. 얼마 뒤 영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페니실린 대량 생산을 계획하였는데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사용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플로리는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미국 농문성 연구소로 간 플로리는 옥수수를 제분한 뒤에 나오는 부산물을 배양액에 넣어 페니실린의 생산량을 10배나 늘리고 과일 시장에서 불리한 곰팡이도 페니실린의 생산량을 여러 배 높여주었습니다. 1943년에 한달 만에 50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페니실린을 생산하게 되었고, 대량 생산된 페니실린은 전쟁터에 공수되어 수많은 군인들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페니실린은 성병, 폐혈증 등 100종류가 넘는 병원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 무조건 항복한 일본에서는 폐허 속의 전염병 대치에 수입한 페니실린의 효과를 톡톡히 봤습니다. 페니실린은 전 세계에서 극적인 효과를 발휘하면서 마치 마법의 약처럼 인식되기도 했습니다. 플로리와 체인 두 과학자가 없었더라면 역사 속에 묻혀버렸을 플레밍과 페니실린이었습니다. 결국 플레밍, 플로리, 체인은 전쟁이 끝나던 1945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공동 수상했습니다. 페니실린 발견 이후 과학자들은 항생제를 찾기 위해 몰두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항생제는 페니실린, 스트렙토마이신, 클로로마이세틴, 오레오마이신, 테라미신 등 40여 종이 넘습니다. 질병 치료제 이외에 가축 성장 촉진제, 음식물 방부제, 농약 등으로 활용됩니다. 항생제라는 말을 처음 만든 사람은 계략의 특효약 스트렙토마이신을 발견한 셀먼 왁스먼입니다. 우크라이나 출신 미국의 세균학자입니다. 당시 계략은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전염병이었는데 스트렙토마이신이 발견되면서 계략 치료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왁스먼은 대학에서 농학을 전공하고 미국 뉴저지 농업시험소에 들어가 토양미생물학을 배운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흙 속의 토양 곰팡이에서 스트렙토마이신을 추출했고 계략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페니실린은 참으로 우연히 발견되었지만 스트렙토마이신은 수많은 흙을 분리하고 선별한 끝에 얻어졌습니다. 왁스먼의 방법은 요즘에도 의약품을 개발할 때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왁스먼은 1952년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의사는 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렸던 의사인 알베르트 슈바이츠입니다. 슈바이츠는 프랑스 알자스 지방에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한 아들을 위해 시골로 이사를 했습니다. 알자스 지방은 독일과 프랑스의 영토 다툼이 끊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그가 태어난 1875년에는 알자스가 독일 땅이어서 슈바이처는 독일 국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알자스가 프랑스 땅이 되었기 때문에 슈바이처의 국적도 프랑스로 바뀝니다. 어려서부터 음악에 재능을 보였던 슈바이처는 특히 피아노 연주 실력이 뛰어났습니다. 1893년부터는 파이프 오르간 연주가로 활동하며 이름을 알렸습니다. 음악학 연구도 계속하여 요한 세바스찬 바흐에 대한 책을 썼으며 파이프 오르간 구조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슈바이처는 1894년 파리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에 입학하여 신학과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대학에서 강의를 하면서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1905년 선교사들의 보고서를 읽고 아프리카에 의사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후 아프리카로 의료 봉사를 떠나기 위해 30살의 늦은 나이에 스트라스부르크 대학교 의대에 입학하였습니다. 1913년 의학 박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는 사회 활동가 헬레네 브레슬라우와 결혼하여 적도 아프리카 현재의 가본 공화국인 랑바레네로 함께 떠납니다. 랑바레네는 15세기에 포르투갈의 항해사가 처음 발견하여 유럽에 알려졌는데 그뒤 19세기에 프랑스와 조약을 맺어 프랑스 보호령이 되었습니다. 랑바레네는 가봉에서 유일하게 배를 타고 접근할 수 있는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슈바이츠는 이 섬을 의료 활동의 근거지로 삼았습니다. 각종 의료 장비와 약품들을 실어 나르기에 좋았기 때문입니다. 랑바른에 있던 슈바이처의 병원 건물은 지금은 현대적인 건물로 새로 지어졌으나 오래된 수술실과 실험실, 간호사, 기숙사, 하얀 가운과 앵무새 세 장이 남아있는 슈바이처의 방, 환자와 그 가족이 살았던 구역은 아직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은 서양 의학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어 모든 병은 몸속에서 벌레가 돌아다니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만 믿었습니다. 벌레가 머릿속으로 들어가면 머리가 아프고 심장으로 들어가면 심장이 아픈 겁니다. 그리고 의사에 대해서도 잘 몰랐기 때문에 슈바이처를 그냥 우간가라 불렀습니다. 우간가는 아프리카 말로 주술사라는 뜻이었습니다. 주술사는 환자의 병을 고치기도 하고 병을 일으키기도 하는 위험한 존재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조수들은 환자들에게 약 복용법을 이해시키는 일에 애를 먹기도 했습니다. 몇 번씩 반복해서 말해주고 내용을 잘 외웠는지 말해보라고 시켜야 겨우 알아들었습니다. 그래도 약을 한꺼번에 다 먹어버린 사람도 있고 먹는 약을 피부에 바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종기에 바르는 고약을 꿀꺽 삼킨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시간보다 약 사용법을 알려주는 시간이 더 오래 걸렸습니다. 환자들이 점점 늘어났기 때문에 슈바이처는 새로 병원을 짓는데 시간과 힘을 쏟아야 했는데 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 선교사 회의에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마침내 병원 지을 터를 닦고 땅을 파는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백인들의 의학기술 가운데 원주민들이 가장 놀라워한 것은 마취였습니다. 한 원주민은 유럽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의사 선생님이 여기 오신 뒤부터 우리는 이상한 일을 경험하고 있어요. 그는 먼저 환자를 죽여놓고 나서 치료를 해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면 다시 살려낸답니다. 라고 쓰기도 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슈바이처는 전쟁 포로가 되어 의료 봉사 활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랑바르네가 프랑스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독일 국적을 가진 슈바이처가 포로가 된 것이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랑바르네 병원에 있는 슈바이처에게 공문을 보냈습니다. 슈바이처 부부는 포로이니 프랑스 당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음 지시가 있을 때까지 어느 누구도 만날 수 없다. 슈바이처는 전쟁 포로가 되어 프랑스에 있는 수용소로 끌려갔습니다. 그뒤 슈바이처는 여러 수용소로 옮겨졌습니다. 수용소 생활을 한지 1년쯤 지났을 때 슈바이처는 포로 귀환으로 독일로 송환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날 무렵 휴전 협정이 이루어지면서 슈바이처가 살던 알자스 지방이 프랑스 땅으로 바뀌어 슈바이처의 국적도 독일에서 프랑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인 1924년 그는 다시 랑바르네로 가서 알베르트 슈바이처 병원을 재건하고 의료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병원 운영 자금이 부족할 때는 저술, 강연, 연주 등의 수입으로 꾸려 나갔습니다. 슈바이처는 평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여러 가지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1928년에는 괴테상, 1952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받았는데 그 상금으로 나 환자 병원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랑바르네는 1960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하여 가봉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가봉 공화국은 슈바이처에게 적도성 십자 훈장을 주어 그에 대한 경의와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는 또한 반핵 운동을 펼친 평화주의자이기도 했습니다. 원시림의 성자, 흑인의 아버지라 불리는 슈바이처는 1965년 아프리카 랑바르네에서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번에는 의사가 가장 필요한 곳에 가는 국경 없는 의사회에 대해 말하려고 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 MSF가 처음 생기게 된 계기는 비아프라 내전입니다. 비아프라 내전은 1967년에 나이지리아에서 분리 독립을 선언한 비아프라 공화국과 나이지리아 정부 간에 벌어진 전쟁이었습니다. 이때 프랑스 적십자에서 비아프라 공화국으로 파견되어 자원활동을 하던 의사 베르나르 쿠시네는 전장에서 갖가지 참상을 목격했습니다. 전쟁 중 비아프라 공화국은 굶주림으로 허덕이는 어린이들, 적군들의 손에 생명을 잃은 무고한 시민들, 그리고 기본적인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하던 병사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도 내전 당시 영국, 소련, 미국 등의 원조를 받았던 나이지리아 정부와 달리 비아프라 공화국은 강대국 중 프랑스만이 지원했던 터라 그 참상이 국제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프랑스로 돌아간 베르나르 쿠시네는 활발한 공식 활동을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고 났습니다. 그 자신이 적십자에서 파견된 의사였지만 나이지리아 정부가 비아프라 공화국을 상대로 가하는 탄압 행위 앞에 무력하던 적십자 역시 쿠시네는 혹독히 비판했습니다. 마침내 베르나르 쿠시네는 뜻이 맞는 활동가들과 함께 그 어떤 정치나 종교의 방해도 받지 않는 원조 기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71년 프랑스 파리에서 국경 없는 의사회를 창설하기에 이릅니다. 현재 국경 없는 의사회는 벨기에 브뤼셀에 본부를 두고 세계 최대의 비군사, 비정부 간 긴급 의료 구호 단체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들은 1972년 지진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입은 니카라과에 들어가 구호 활동을 벌인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등 목숨을 위협하는 전쟁터를 비롯해 기아와 자연재해를 고통받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등 어느 곳이든 가리지 않고 헌신적인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립과 공평, 자원의 3대 원칙과 정치, 종교, 경제적 권력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기치 아래 탄생한 구호단체답게 이들은 창립때부터 개인 기부금으로 재정의 대부분을 충당함으로써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국경 없는 의사회의 헌장을 보면 그들이 어떤 종교적, 정치적 이념 앞에서도 중립과 독립성을 지키며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모든 활동을 하고 모임이나 모임의 구성원 모두가 개인적인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순수한 봉사단체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20개국에 사무소를 두고 45개국의 간호사, 의료기술자, 의사 등 행정지원 근무자가 꾸준한 활동을 벌이고 있으며 세계 80개국 이상에서 매년 3,000명 이상의 인원이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 모여듭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이나 편안한 생활을 포기한 채 신발에 덕지덕지 달라붙는 불편한 진흙바닥을 걷습니다. 뿐만 아니라 입안에 든 약간의 침마저 증발시켜 버리는 더위와 살을 파고드는 추위를 견디고 독이 있는 뱀이나 벌레에게 시달리며 일해야 하지만 대원들은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곳, 새로운 곳에 갈때 밝게 웃으며 즐겁게 지내고 인사를 합니다. 그들 스스로 선택한 길이기 때문에 힘들어도 즐겁게 걷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즐겁게 걷는 길의 실상을 보면 해를 내두를 정도입니다. 이들이 말라리아에 걸리거나 설사로 고통받는 일은 아주 흔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 말라버린 토스트와 커피 한 잔으로 아침 식사를 때우고 저녁 식사도 급하게 해치워야 합니다. 밤에는 겨우 서너 시간 눈을 붙이고 다음 날도 변함없이 또한 잔의 커피와 어제보다 더 말라버린 토스트로 허기를 때운 채 업무를 시작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그들이 활동하는 열악하고 힘든 모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국경 없는 의사에는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왜이 일을 하는지 굳이 설명하려 들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말로는 전달될 수 없는 느낌이란 게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선택한 길을 즐거운 마음으로 걷는다고나 하지만 국경 없는 의사의 대원들에게도 정말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분쟁이 발생한 지역에서 봉사활동을 할때 분쟁의 당사자들이 이들의 순수한 봉사 정신과 인류애를 악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들은 대원들을 자신들의 볼모로 여기거나 자신들의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지켜본 목격자로 생각합니다. 볼모로 여기는 경우는 분쟁의 당사자들이 국경 없는 의사회의 활동을 허가하여 그들을 방패 삼아 다른 적들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수단으로 악용합니다. 그리고 목격자로 여기면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기 위해 가차없이 총구를 들이댑니다. 어느 쪽이 되었던 국경 없는 의사의 대원들의 목숨을 위협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이들이 목숨을 걸면서까지 구호활동을 하게 만드는 힘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국경 없는 의사의 대원들 모두가 자기만의 생각과 상황, 그리고 신념이 있어 이 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생각, 상황, 신념의 밑바탕에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자리 잡고 있음은 아무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한없는 사랑의 힘이 불편한 생활을 견디게 만들고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게 만들며 봉사의 손길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한 지식인은 원조가 생명을 구하고 지독한 고통을 완화시킬 수는 있지만 고통을 멈출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구호단체들의 활동이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것은 엄연한 사실이지만 가장 최선의 방법은 원조가 일시적인 도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위기에서 살아남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일입니다. 이 문제는 국경 없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봉사단체들도 함께 풀어야 합니다. 이처럼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은 분명한 한계를 안고 있지만 그들의 봉사와 희생 정신의 의미가 퇴색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계 도처에서는 국경 없는 의사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하여 많은 상을 주었습니다. 1991년에는 의료 활동을 통해 세계 인권에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유럽 인권상과 필라델피아 자유 메달을 받았고, 1997년에는 북한에서의 의료 구호 활동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999년에는 세계 각지의 분쟁 참사 지역에 신속히 들어가 구호 활동을 펼침으로써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일반 대중의 관심을 촉구한 공로로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물론 국경 없는 의사의 활동이 명예나 상을 받기 위한 것은 아니지만 이들의 활동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촌 곳곳에서 국경을 넘는 무한한 사랑을 몸소 실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질병으로부터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는 위대한 의사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소개한 의사 말고도 역사상 위대한 발견과 사랑으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건져준 의사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위대한 발견을 안 했다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는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치료해주는 의사들이 많습니다. 의사가 되면 돈을 많이 버니까 사회의 하위 클래스니까 공부를 잘해서 의사가 되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여 그 사람의 질병까지 보듬으며 치료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좋은 치료법은 사랑이 아닌가 싶습니다. 몸의 병을 낫게 하는 약이나 치료법, 의사는 많아지는데 현대에는 몸뿐 아니라 마음과 정신이 아픈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보이지 않는 정신병은 보이는 병보다 고치는 데더 어려움이 많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프거나 몸이 아프거나 중요한 것은 나을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을 먹고 치료를 받는다 해도 마음에서 건강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없으면 약의 효과도 없습니다. 아무 효능 없는 약을 주면서 이 약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걸 믿고 정말 나았다는 심리 효과도 있으니까요. 생각과 정신에서부터 건강이 좌우됩니다. 정신과 육신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지요. 좋은 생각, 건전한 생각을 가지고 희망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며 역사 채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